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72입니다. 세계 지정학적 위험지수, 줄여서 GPR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Geopolitical Risk Index. 그래서 세계 주요 언론의 전쟁이나 테러, 정치적 갈등 등이 언급된 비중들을 종합해서 요즘 세계 지정학적 위험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아니면 완화됐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인데요. 조금 전에 들어가서 이걸 확인해 봤더니 9월 기준으로 이 지수가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72입니다. 그런데 2003년에 이라크 침공이 있던 해는 이 GPR 지수가 500을 넘어가기도 했으니까 72라는 지수는 길게 보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북한의 위성 발사, 핵실험 등등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저평가를 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한 것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그런데 어제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핵무기도 없고 핵위협도 없고 전쟁 위험도 없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남북의 공동선언이 나왔었죠. 이렇게 합의하고 선언한 대로 핵 문제도 해결되고 평화가 정착된다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는 대신에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도 훨씬 커지겠죠. 그동안 이 GPR 지수 산정할 때 한몫했던 이 한반도, 명예롭지 못했던 이 한반도가 이 대상에서 또 아예 빠지게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큰 진전이고 우리 경제에도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금융위기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신흥국들이 몇 나라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나라의 공통점은 경제가 어렵다는 공통점 외에도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갈등 관계에 있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흥국들이 요즘 왜 어려운지 이 진단도 해보겠고요. 신흥국들 중에는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나라가 또 중국입니다. 중국은 요즘 내수도 안 좋고 또 미국하고 무역전쟁까지 겹쳐서 경제가 힘들다는데 우리나라에는 별 영향이 없는 건지, 중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수치들을 들여다보면 좋은지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9월 20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남북정상회담의 평양 공동선언문이 발표됐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온다는 이야기.
네.
눈에 띄었고, 비핵화 다시 한번 확인했고.
예.
경제협력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좀 담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 이슈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또 남북 경협 확대, 철도 도로 연결, 또 서해 경제 공동특구, 동해 관광 공동특구 조성,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서해 경제 공동특구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통일 경제특구, 또 서해 평화 협력지대 조성,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인천시의 강화 평화 산업단지 조성, 뭐 이런 계획과 또 연결되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경기도 또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 6명이 각각 이 통일 경제특구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네.
현재 통일부가 이것을 하나의 통합법안으로 좀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남북 접경 지역의 그 활용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뭐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파주시, 포천시 뭐 이런 접경 지역 주요 도시들 간의 뭐 이런 특구 유치 경쟁이나 또 계획 발표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기반 시설인 그 철도와 도로의 연결, 또 현대화 사업이 역시 우선돼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도로나 철도는 사실 뭐 현재 거의 이미 연결돼 있다라고 봐도 뭐 무방한 상황인데, 다만 그동안 사용을 거의 안 해오다 보니까 낙후돼서 손을 많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실무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 작업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필요한데, 다만 우리 업체가 뭐 북한에 들어가서 공사에 참여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려면 현재 그 대북 제재가 좀 풀려야 되는 그런
네.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업체들도 좀 그 전에 미리 좀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하는 그런 예. 움직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조성이 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뭐라도 한 걸음이 떼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관광도 안 될 거고 철도 도로 연결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네.
대북 제재 언제 풀릴지야 유엔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테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네.
관광 사업이 다시 열린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와닿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예.
예전에는 금강산 관광 네. 있었고 현대그룹이 주도했었는데.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열리면 비슷한 형태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현대그룹이 그 과거에 이제 그 북한과 7대 SOC 독점 사업권 이걸 합의한 바 있거든요. 2000년도에.
예.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바로 이런 합의가 이루어져서 30년간, 그러니까 2030년까지겠죠. 2000년에 했으니까. 30년 동안 독점 사업권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예.
여기에는 주요 명승지 종합 관광사업, 뭐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예.
또 철도, 통신, 전력. 통천 비행장 또 금강산 물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그룹 측에다가 북측에서
예.
독점 사업권을 일단 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네.
뭐 그 합의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었고
예. 예.
그 이후에 다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의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다만 현대그룹 내 계열사의 상황을 보면 현대 아산이라는 이제 계열사가 금강산
예.
관광을 과거 10년간 진행했고 2008년에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는 현재는 이제 거의 개점 휴업 상태인데
예.
나머지 그러니까 뭐 철도나 통신, 전력 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현대그룹이 관련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사 같은 국내 기업들
예.
또 외국 투자사들의 러브콜이 현대그룹에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광이 제일 먼저 열릴 것 같긴 한데 제가 들은 바로는 관광도 역시 과거에 갖고 있던 독점권, 주도권이 아니라
네.
중간에 지난번에 그 금강산에서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에
예.
끊어지면서 그때 그 계약이 다 다시 바뀌었다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북한하고 다시 논의는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예.
어쨌든 대북 제재 먼저 풀리는 게 중요하니까 유엔 쪽 반응을 좀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내일 오후부터 추석 연휴 모두가 시작될 텐데
예.
이런 것도 준비해 오셨군요. 추석 연휴 때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정보들
네.
네, 알려봐 주세요.
예, 뭐 금융감독원에서 사실
예.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추석 뭐 명절 뭐 추석이나 설 앞두고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예.
뭐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명절 연휴에 대출 만기일이나 뭐
네.
이자 납부일이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시작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등 관련 질문들이
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감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그 추석 명절 연휴는 일반적인 휴일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연휴 중에 대출 만기일이나 이자 납부일이 끼어 있다면 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좀 늦게 내도
연휴가
괜찮다?
끝나고 연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영업일인
네.
27일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된다.
예,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유리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추석 연휴 전에 뭐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 건지 혹은
네.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네.
또 대출금 상환일, 그러니까 갚는 날짜가 그 연휴 중에 끼어 있으면 나는 그냥 그 전에 좀 속 편하게 내고 싶은데 21일 날 만약에
네.
내일 만약에 내게 되면 혹시 중도 상환으로 처리가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네.
예, 그렇게 되면
예.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전에 내도 되고 그 이후에 연휴 이후에 이제 만기 상환을 해도 되는 것이고요.
또요.
또 그리고 이제 예적금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기가 된 날까지 약정된 이자를 주고 사실
네.
만기일 이후에는 안 찾아갈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이자가
예. 예.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내가 연휴 중에 예적금이 만기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예.
이런 경우도 연휴 기간까지도 그 약정 금리를 연장해서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다 유리하네요.
네, 다 유리한 쪽으로. 예, 왜냐하면 이게 소비자한테 사실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면 또 논쟁에 그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소비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일단 모든 것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 주식 갖고 있는 주주들이 들으면 별로 기분은 안 좋을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사실은 하나 더 중요한 게.
네.
연휴 때가 되면 평소에는 나하고 뭐 가족들만 운전하던 자동차도
예.
어디 고향에 갖고 내려갔다가 조카가 운전할 수도 있고 삼촌이 운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 같이 뭐 이동할 일이 생길 수도
예.
있고요.
길에 네. 피해냈다가 안에서 술 마시고 있으면 잠깐 차 빼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조카가 나가서 또 빼기도 하고.
네.
그러면 내 차 아닌 차를 내 차인데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보험을 네. 처리를 해야 된다.
예.
이거는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기 특약을 가입하면 되는데요.
네.
이 특약이 가입할 때 가입 즉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오후 1시에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날
1시 1분부터 바로 효력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23일 날 친척들을 만날 일이 있고 그날 만약에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내 차를 운전할 일이 생길
네.
수 있겠다 싶으시면
예.
그 전날 22일 날 뭐 특이하게 가입 신청을 해놓으시는 것이
그런 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네.
안에 그냥 보험회사도 문 열었을 때
그렇죠.
그때 연휴 때까지 해서 신청해 놓으십시오.
네.
그 날짜만 추가해서 보험료 좀 내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기왕 안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국회에서 오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쟁점 법안이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달려 있습니까? 담겨 있습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
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좀 연장해 주는 방안인데요.
예.
기존에는 이제 5년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10년으로 늘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자리에서 장사하면
네.
하기 시작하면 월세는 올려주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제한이 있죠.
예,
5%인가요?
네.
10년은 그 자리에서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주택을 예로 들면 우리가
예.
전세 계약을 할 때 뭐 1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은 살 수
있죠. 2년은
반드시.
보장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
뭐 계약을 5년으로 하더라도
네.
10년까지는 계약 갱신 청구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네.
권리를 이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임대차 상가 임대차 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이미 사실 합의가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야당에서는 이런 것과 다른 법안까지 같이 이제 좀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좀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었던
그렇죠 패키지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동의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도 우리 마음 드는 쪽으로 통과를 시켜줘야
네.
이것도 우리가 도장 찍어주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목이 잡혀 있던 부분인데 일단 어제 그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또 규제 프리존법 지역특구법, 인터넷
예.
전문은행 특례법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일단은 원내대표끼리는 합의가 된 상황인데요.
예.
또 근데 세부 법안별로 보면 또 약간의 이견들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또 결론이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겠어요. 아무런 부작용 없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이제 한번 장사 시작하면 이 건물에서 10년 이전에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못 내보내는 세입자라면.
그렇죠.
또 까다롭게 고를 것이고.
예.
그러면 약간 좀 뭐 소음이 나거나 이런 네. 일 하려는 분들은 더 어렵게 되는.
그렇습니다.
또 이것도 또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법안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네.
9.13 부동산 대책이 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긴 합니다.
예.
대출 규제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저런 경우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은행도 제대로 답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예.
해요.
네.
어느 정도 좀 원칙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예.
은행 연합회에서 이런 그 혼란들이 너무 많고 수요자들이 좀 질문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가장 대표적인 질문들을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또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일단 크게 상황별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번 9.13 대책에서 특별히 규제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되는데요.
예전과 똑같은데.
네, 거의 비슷한데 다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 그러니까
네.
뭐 고가주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이게 실거주 가 아니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일 때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약정을 했을 때만 이제 대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은행에서.
언제 먼 미래에는 살 겁니다라고 하는 것도 즐거워줄까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또
언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조건은 또 붙겠네요.
네, 예. 2년 안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2년 내.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기존에 세입자가 이미 있다면
예.
전세 기간이 길면 이제 2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세입자가 계약이 종료되고 나가고 네. 본인이 들어가겠다 이런 약정을 하고 이제 대출을 받는다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그리고
예.
실제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일단은 검사를 해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그 관련 대출에 대해서
돈도 3년간 안 빌려주고
네,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은 금지되는
대출 받은 것도 얼른 그때 상환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 조건이 붙는데
네.
1주택자도 마찬가지로 갈아타기용으로 하는 건 가능하나
네.
역시 이 2년 안에는 기존 집을 팔아야 된다는 2년 조건이 붙었어요.
맞습니다.
왜 붙은지는 알겠는데 저는
네.
이거 한 2년 2개월 정도로만 만들어주면 부작용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연장해 주는 게 큰 문제는 아닐 텐데
예.
2년 안에 딱 팔라고 하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새 집을 샀어요. 당장은 못 들어가면 세입자 받아야죠.
그렇죠.
이 세입자는 우리나라 법 때문에 반드시 2년은 살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꼭 2년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면 이 세입자가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네.
법으로 인해서 못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나중에 이 세입자가 다음에 이사 갈 집 찾느라고 집주인한테
그렇죠. 그게 지연될 수
있겠죠. 어떻게 이사 날짜가 잘 안 맞아서 제가 한 한 달이나 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집주인은 그러십시오 해도 되는 일을
예.
안 됩니다. 저 이러면 대출금 다 상환받기 때문에
네.
무조건 칼같이 오늘 자정에 나가셔야 돼요라고 하면
예.
이게 세입자에게도 좋을 일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으로 하지 마시고 2년 2개월.
또 2년 2개월로 2년 3개월. 해도 또 이제 그런 또
그 정도면
불만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그런
문제 될 거예요,
사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좀 예. 봐주시면 좋을 것
아니요,
같습니다.
다주택자 사정 봐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이게 세입자한테 문제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맞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요즘 몇몇 신흥국들 사이에서 금융위기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거의 한 10년 만이라서 또 한 번 10년 주기설을 입증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근데 요즘의 금융위기, 신흥국들의 금융위기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미국하고 관계가 악화된 나라들이 주로 위기가 생기고 있어서 또 어떤 사연이 들어있는지 좀 공부해 보려고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터키, 아르헨티나, 이란, 뭐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터키, 아르헨티나, 이란,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들,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위기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는 최근에는 거의 세계 6위 경제권인 인도까지도 어려움이 번지고 있어서 실제로는 상당히 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그렇다는 건 뭐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는 이란 같은 나라가 있는데요. 이란은
예.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8월에 경제 제재를 복원을 했고요. 11월에 2차 제재를 가하게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란 경제를 타격하면서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이 통화 가치가 폭락 정도가 심해서 거의 뭐 암 시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거래될 정도로 사실상은 외환 위기가 도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가장 크게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예를 들면 터키 같은 국가가 있습니다. 터키는 원래 전통적으로는 미국의 우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 터키의 현 정부하고 미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상태이고요. 그 미국에 파견돼 있 선교사가 여러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서 터키 정부에서 제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미국과 상당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관정에서 역시 또 환율이 움직이면서 터키의 리라화 통화가 연초 대비해서 30% 이상 거의 폭락 사태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특히 터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실제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키스탄은 미국하고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파키스탄도 역시 미국하고는 원래 전통적인 아주 강력한 우방주계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그 근처에 있었던 테러와의 전쟁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때 파키스탄이 충분히 미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미국과 함께 옆에서 테러 활동을 하고 있는 세력들을 진압을 하는 것에 충분히 협조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오히려 그쪽을 도와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돼 왔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미국이 무역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심각한 갈등을 중국과 빚고 있는데 중국하고 매우 이제 협조적인 관계를 취하면서 미국이 이에 대해서 불편한 의사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번에 파키스탄이 어려움에 빠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중국하고 파키스탄이 경제 회랑 사업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CPEC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 수익률이 나빠지면서 사정이 나빠졌고요. 그 결과로 파키스탄 정부의 재정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1997년도에 외환위기 때 했던 것처럼 국제통화기금인 IMF에다가 자금 지원을 해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가가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제통화기금 IMF는 사실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고요. 그래서 IMF에서 자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거절을 사실상은 하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 있게 되니까 이제 파키스탄 역시 미국하고 어려운 상황이면서 사실상 경제 위기에 휘말려 있고 이를 회복하기도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미국하고 사이 안 좋고 또 중국이랑은 사이는 좋고 중국이랑 사이가 좋다는 이유로 미국하고는 또 안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나라들이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 혹시라도 IMF에 자금 지원을 하면 IMF의 최대 주주인 미국이 뭐 안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굳이 외환 위기를 맞아야 되는 경제 위기를 맞아야 되는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뭡니까?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게 그 나라 들어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왜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환율이 치솟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미국하고 사이 안 좋은 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나갑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이제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이제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란 같은 국가는 미국하고 관계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란은 경제 자체로는 어느 정도 돌아갈 수가 있는데
네.
사실상 이제 봉쇄를
핵개발 때문에 미국이 봉쇄를 네, 하면
경제 봉쇄라니까 아예 물건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예.
원이나 이런 걸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 휘말려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터키 같은 국가나 파키스탄은 자국의 경제 운영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터키 같은 국가는 공교롭게도 현재 정부에서 일반적인 이제 경제 정책 전문가들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분들이 경제 정책을 좀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의 이제 경제 정책 수행 이후에 실제로는 기업들의 움직임이나 전체적인 경제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 거로 생각이 들고 이후에 외환을 즉 달러를 조달하기가 아마 어렵지 않겠나라고 국제 투자자들이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자금이 기본적으로는 터키에 유입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금은 들어오지 않는데 또 문제는 터키 회사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지도 못합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매우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한테 신뢰는 잃어버리고 기업들은 돈을 못 버니까 앞으로 터키 정부가 달러를 과연 잘 조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당연히 IMF나 이런 국제통화기구나 국제기구들에서 자금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니까
예.
위기가 급속히 악화됐다고 보시면
그렇겠어요.
되겠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 돈 빌려준 쪽은 자꾸 또 빼려고 할 거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더 위험해지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은 실제로 경제가 과열이라고 할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 2분기에는 4.1% 성장률인데 사실은 이 미국과 같은 엄청나게 큰 규모이면서 선진국에서 이런 성장률은 거의 과열이라고 봐야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성장률이 높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기업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제 과열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면서 화랑인데 여기에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수익이 높아지는 투자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라는 측면에서도 투자처가 될 수 있고 기업의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투자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국제 자금들이 모두 미국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따라서 과거에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의 국제 자금들이 들어와 있던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리 쪽에서도 발생하고 기업 수익성에서도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관계가 미국하고 나쁜 나라들도 문제이지만 미국하고 다른 경제 상황을 보이는 국가들도 상당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국가들은 미국처럼 비슷하게 경기 상황이 지금 상당히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에 휘말리진 않. 는데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들, 이제 이런 나라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어려움에 직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군요. 우리나라가 괜찮은지는 뭐 좀 사연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네네.
괜찮은 거는 맞죠? 그냥
네. 사실 이제 1997년 외환위기 스타일의 위험성은 좀 줄어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예.
이제 다른 형태의 위기의 위험성은 지금 상당히 좀 있다.
다른 형태의 위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들을게요, 교수님.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은 교수였습니다.